잡지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5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예,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예, 장정만 5천 명이죠. 거기에 장정을 따라온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들, 아내와 또 부모님도 모시고 왔겠죠. 몸이 안 좋은 부모님들도 예수님 치료해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 2만 5천 명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는 피임이라는 걸 잘 몰라서 아이를 적게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겠죠. 이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자녀를 기본적으로 5명, 6명 그때가 참 좋았어요. 요즘에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세 가정을 이 장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6명, 7명 뭐 이렇게 많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사실 보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좀 많이 낳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아마 결혼할 겁니다. 저랑 약속을 했으면 많이 낳기로.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아마 많이 갔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15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다 이겁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 그거 자꾸 먹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까지 숨어있을 때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주었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까마귀 입에서 떡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까요? 아니면 딱딱하게 굳은 걸까요? 그거 먹고 싶으세요? 어떻게 먹고 살고 싶습니까? 내 손으로 일을 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이렇게 먹고 싶죠? 여러분 다 그렇죠? 예.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그런 거는 꿈꾸지 마시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면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 계속해서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막 재촉하셨다 그러죠. 강 건너 가라. 이 갈릴리 호수 건너서 가버나움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군중들도 막 재촉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막 인기가 솟아올라갈 때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인기 안에 머물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그 안에 머물면서 그거 누리려고 그러죠. 그게 자신을 멸망시키는 지름길인 줄 알지 못하면서 그 속에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기와 영광을 다 받으셔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인기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홀로 되셨습니다. 인기 안에 머물면은 자신만 보이지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기가 올라간다,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만 멀리 보이고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면 그게 위기로 직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한 줄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군중을 떠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인기가 집중되고 어떤 것이 잘 될 때 그때는 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두 계절에 들어있는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물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저물매 이 말씀은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어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쯤 갔을 때에는 이미 어두웠다 그랬죠. 가로등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서 보면 이게 이미 어두워지면 아주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서 약간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뱃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밤에 불 없이 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계시지 아니하셨다,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 부분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미 어두워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약간 뭔가가 불안함이 고조가 될 것 같은 그 시점에 아니나 다를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 때에 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고 캄캄하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도 우러도 나가지를 않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람이 맞은편에서 불어왔다, 맞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그랬죠. 그래서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를 저어도 나아가지 않고 바람은 맞바람이 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저녁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라. 많이 힘든 상황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풍랑이 일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노를 젓는데 도무지 진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배로 가까이 걸어서 오셨죠.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노를 저으면서 이 배가 뒤집혀질 만한 그런 상황,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가라고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계실, 아마 뭔가 하셨겠죠, 그죠? 그러는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시간을 조금 지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1번, 고소하다. 2번, 기도하셨다. 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주님은 우리도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불고기 드시면서 이빨 쑤시면서 우리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네, 여러분 그 밤 4경쯤, 그러면 4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4경 저녁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러죠. 그럼 3경은 몇 시부터 몇 시겠습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요?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이 사경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딱 우리가 새벽 예배드리는 그 시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셨죠. 제자들이 막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때 기도하는 거 이제 먹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은 살고 보자. 그래서 막 노를 젓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괜찮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괜찮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관계도 잘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 세워주십시오. 이 사람 넘어집니다. 이 상황에 조금만 더 두면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 찬송이 있죠.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한,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아마 기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마음을 다해서 책임을 지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정강 권사님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강정강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내일 입원하셔서, 내일입니까? 화요일에 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참 이게 놀랍게도 그 수술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게, 눈을 보러 가서 눈 안과에 갔는데 갑자기 피검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이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주님의 교회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초기에 기가 막히게 눈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암이 발견되게 하신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사경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예수님 무슨 마음이 있으셔서 좀 기다리셨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죠? 보시면서 좀만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그 정도는 아직 네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조금만 더 견디라, 아마 그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힘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병에 걸린 자녀를 보면서 눈물 쏟고 있는 것,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견뎌나가자,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모습을 보면 딱 알죠. 근데 유령이라고.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다 잊어먹은 겁니다. 당장 열두 광주리 빵을 거두었는데 그 빵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배에 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다 잊어먹는 겁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축복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에 그것만 보면서 그것만 눈에 보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때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고 또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도는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3일길 들어가니까 물이 없었어요. 또 바로 원망을 합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물 없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 깊이 생각을 못해가는 겁니다. 위기에 빠질 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으시는가? 절대로 아니죠. 그분은 지금 생각이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견딜 수 있으니까 참아라. 그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실 속에 아주 가늘가늘한 그런 화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하고 바람이 불어와도 스스로 견뎌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강한 군사,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보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이 말씀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보면은 I am, who I am이죠. 세상에 자기를 가리켜서 I am, who I am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분, 이것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셔서 내니 I am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I am. 여러분 스스로에게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I am who I am 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또 예수님 외에는 적용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자기를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 또는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 소개를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아,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셔가지고 내니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물 위에 서셔서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일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명령을 해 주십시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탁 내디딥니다. 근데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면서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빠져갔죠.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셨고 두 사람이 같이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푹 빠질 때가 많죠. 빠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건져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죠. 베드로가 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잘 빠져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셨다 그랬죠. 또 이것도 또 고마웠습니다. 이것도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땅 위에서 사는 겁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땅 위이고 그리고 배 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 위에 걸어다니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늘 특별한 기적 속에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연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설거지를 하고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 삶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적인 원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배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물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갔고 파도도 바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만을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도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어두운 골목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을 허용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 밤이 오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햇빛은 참 좋은 것이죠. 햇빛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햇빛만 비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근이 옵니다. 지구는 사막화가 될 겁니다. 이 땅 위에는 힘들어도 비바람이 몰아쳐야만 합니다.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겨울도 있어야 하고 여름도 있어야 합니다.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습니다. 그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고 있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빠져들어갔죠. 그때 길을 써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탄의 작전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면은 노래하십시오. 노래. 아까도 제가 조금 힘든 일을 겪은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노래하십시오. 그 속에서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혹시 두려워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고난에 깊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좀만 더 견뎌라. 지금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조금만 더 견뎌다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더 집중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가까이 계십니다. 자녀가 건강하면은 적당한 선에서 놓아주지만은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는 자녀 곁을 잘 못 떠납니다. 부모는 그런 겁니다. 아프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내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딱 맞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밉니다.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실패해서 빠져들어갈 때조차도 손을 딱 내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 지금 안 나타나신 것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네가 혼자 한번 버텨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을 키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강한 군사를 키우는 과정이죠. 주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괜찮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기적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기적 안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불을 내려달라고 맨날 산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자녀들이 굶어 죽어요.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이 모든 평범한 것, 평범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기적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물, 오늘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흙, 나무, 사람들,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혹 걷지 못해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거 잘 못해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좀 많았었죠. 화장터에서 그 할머니의 시신을 화구로 보낼 때에 그 화구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청년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 너 할머니 좀 더 보고 싶지? 예. 걔 울면서 그러더니 예. 할머니 화구에 들어가는 거 조금만 더 붙들고 좀만 더 만지고 싶지? 조금만 더 보고 싶지? 예. 근데 무증하게도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구로 바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울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내 곁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어떤 걸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기회이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큰 감사이고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뭐라고 그래도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화구에 들어갈 때는요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내 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간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데려가실 때 급하게 데려가십니다. 내게 이런 일상생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루하루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